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기 상 2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제가 찾으시면서 일어나셔서 사무엘기 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는 지식의 하나님이신즉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는도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러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덩이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을 저희가 맨 앞쪽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이 맨 마지막 절을 빼놓고는 그 윗부분까지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평하듯이, 특히 자매님들이 불평하듯이 남성 위주로 쓰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 가운데서 여자가 남자보다 뭐 못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그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 남자를 또 국가에서도 또 남자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남자를 이렇게 또 이제 감독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로 이 남자들의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여자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여기 저희가 읽은 곳이고, 성경에 또 여러분이 유심히 성경을 읽은 분들이라면, 좀 뛰어난 여자들, 좀 걸출한 여자들이 성경에 몇명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중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죠.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대한 그 여자의 어떤 노래, 찬양 또는 기도로서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잉태하게 된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지금 초자연적으로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제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사무엘기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그 여인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지금 이게 사무엘기 상이 쓰여지는 연대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통 한 BC 1000년경 이렇게 이제 그냥 대략 잡으면 그것보다 앞선 거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앞선 거니까 보통 한 1100년 이전으로 이렇게 이제 잡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그렇다면 이 사무엘기가 이렇게 이제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구약 한 천여 년 동안 또 신약 한 2000년 동안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참 얼마나 많이 이 한나의 기도가 읽혀지고 회자되고 참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대단히 복된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제 한 100년 살면서 뭐 평생에 뭔가를 이뤘다 해도 저희가 이룬 것을 뭐 우리 자식들이나 또 기껏해야 손자들 외에 사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사실 다별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한 사람의 글을 이렇게 근 300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그런 일입니까?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알게 된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나가 이제 이러한 그 위대한 이런 찬송 또는 기도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또 지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똑같은 표현이죠. 죽이게 하신다는 게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이고 살린다는 것이 올라오게 하신다는 표현이죠. 반복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또 덧붙여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그래서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신다.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다른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 놀라운 그러한 고백, 놀라운 간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런 간증을 이제 한나가 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위대한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주가 진주다워지기까지는 수많은 그 모래에 의한 그 살이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느라 진액을 뿜어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기까지도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상 그 앞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1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는 이 엘가나의 아내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 그에게,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더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보니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시대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년 경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러한 경건한 남편, 참 좋은 남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남편은 어느 정도 또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배할 때 자신의 그 두 아내들에게도 어떤 많은 몫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이런 표현을 볼 때 물질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을 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의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다처를 좀 이제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경건한 엘가나인데 경건한 사람인데도 지금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그 학자가, 그러니까 이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이 중동의 이러한 문화는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옮겨 다니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오아시스가 이제 발견이 되면 거기서 부족을 형성하고 이렇게 막 점점 강성해지다가 그 오아시스가 그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럼 여기를 버리고 더 큰 오아시스를 뭐 찾아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더 큰 오아시스에는 이미 다른 부족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 더 큰 오아시스가 있는 부족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이제 남편을 잃은 여자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어먹든지 아니면 몸을 팔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력이 있는 그런 남자들이 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몸을 팔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 차원에서 이제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맡게 됐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의 지금 아내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 엘가나가 지금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아내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래서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고 왜 그랬냐면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나가 나중에 그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8절에 보면은 저 뒷부분에 가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서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지금 2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더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두 아내 중에. 이걸 볼 때, 한나가 이제 정실 아내였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계속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 두 번째 아내를 얻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무자식이 상팔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뜻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지금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많아지고 물질이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서 이 자녀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또 실제적인 이유에서 볼 때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그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정보 사회, 뭐 IT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그렇죠. 농사를 짓건 목축을 하건 다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남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만 그 집안이 이제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대단히 그 입지가 가정 내에서의 입지가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자녀라고 할 때 이 영어 표현으로는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자녀를 못 낳고 다른 아내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나 했더니 오히려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인나가 이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푸는 것이냐면 이제 한나에게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 즉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심하게 이 한나를 괴롭혔는지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를 이렇게 자극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해마다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그러니까 매해 영어로는 year by yea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반복해서 엘가나가 자꾸 이 봉헌할 때 분인나에게도 물론 몫을 주었지만 분인나와 그 아들들에게도 아들 딸들에게도 몫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매해 해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인나가 대단히 화가 나면서 이 한나를 이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주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도 못 낳는 주제. 혹시라도 저희 중에 뭐 아이를 못 낳는 자매가 없으시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인나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의 남편이 부유하고 자기 남편이 참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해봐야 지금 그 모든 문제가 이 하나의 문제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가려지면서 그것들은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누구는 아기를 낳고 누구는 못 낳고 이렇게 아내가 둘일 때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기억하시죠?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사라를 첩으로 주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이제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흔한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들어왔을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지금 이제 실로라는 곳이 지금 이 가족이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매년 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이제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 상황이죠. 이 사사기 시대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는 그 성막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들고 다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막이 정착해 있는 곳이 한동안 정착해 있는 곳이 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더라.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던 한나가 마침내 향한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 순간 사실 한나가 지금 실로에 올라온 것이 지금 이게 첫 번째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올라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한나가 자기 남편을 따라서 지금 실로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통곡하며 무릎 꿇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단히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해 올라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이 남아있는 동안 그동안은 주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건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역설이라면 이 자리야말로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자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내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내 삶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즉 바닥을 쳐서 내가 꼬꾸라졌을 때 이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순간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11절에 보니까 이제 한나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통곡과 기도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기도가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나사르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이제 몇 가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술뿐만 아니라 포도에 속한 씨나 껍질조차도 멀리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헌신의 그런 표현이 지금 나사르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에 좀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파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좋은 차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합격하는 게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필요하고요. 사업의 성공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필요에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나가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서원은 마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 헌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그런 것과 동일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 뜻에 좀 맞춰서 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지 그것은 꼭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가 열심히 철야 기도를 나가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들의 대학 합격과 남편의 승진과 이런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렇게 분인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는 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이러한 서원을 하는 순간까지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한나의 태를 누가 닫으셨습니까? 남편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해줘서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태를 닫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까지 지금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신 것입니까? 이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쉽게 아이를 주셨다면 한나에게 이런 서원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한나에게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한나가 이러한 상태가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태를 닫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사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한나가 원하는 것을 줄 때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상황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녀가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나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기도가 나왔을 때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을 터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가 좀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만 딱 넘으면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순간인데,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디가, 여러분 디엘 무디 잘 아시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마치 할로윈 축제날 꼬마들이 대문을 두드리고는 누군가 나오기 전에 달아나 버리는 꼴과 비슷하다. 그 녀석들은 그저 약을 올리는 것뿐이다. 집주인이 나왔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뺑소니 친 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문을 두드려놓고 두드리다 두드리다 지쳐서 하나님은 딱 나오려고 하시는데 이미 나는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에 힘든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빚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맞추시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시한즉, 엘리는 제사장이죠.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게 지금 입으로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입술만 중얼거리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너술 마셨어? 술좀 그만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한나의 태도가 까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잘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까칠해지기 쉽습니다. 한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인데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란 원망과 슬픔 가운데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그때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원망도 다 들으십니다. 원망과 슬픔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또 아 그거 지금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엘리도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비록 사람이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음식을 입에 넣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모래를 씹는 것 같아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야위어가고 그랬던 사람이 예, 제 딸의 코 고는 소리입니다. 요즘 인생이 피곤합니다. 예, 3일 내내 지금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느라. 이 팀의 다른 분들도 코 고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 딸내미가 코 고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사인이 왔을 때 이것을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긴 거 아닙니다. 아직 원하던 게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믿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믿고 간구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나 또 어떠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기도응답의 사인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지금 한나가 이 단계에 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 단계에 지금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15절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예, 대단히 복된 표현입니다. 예,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에 수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나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사실 한나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또 한나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또 심지어 한나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한나의 이야기의 절정은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 난 이후에 한나의 태도가 어땠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21절부터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자기의 소원을 곧물로 주께 드리러 올라가시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아기가 태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러 올라가야 하는 그때에 한나는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22절 뒷부분입니다.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영원토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순간에 젖을 때기까지 보통 한 2, 3년은 최소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2, 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는 순간에, 키우는 동안에 한나의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볼 때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게 참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습니까? 이 아이를 젖을 뗀 이후에 이제 다시는 못볼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의 젖을 뗀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때 그냥 갑니까? 다른 것을 덧붙여서 가지고 갑니다.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더니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아이가 어리더라. 얼마나 부모로서는 가슴이 메어지는 표현입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 핏덩어리를, 이제 갓 젖뗀 아이를 지금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지금 그것을 약속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서,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인이다. 여기 지금 기도했었다 그랬죠? 기도라는 말, 아까 청원했다는 말, 또 심히 통곡했다는 말, 원망하며 슬픔 속에서 말했다는 것,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것, 다 지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하던 여자인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려 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L자가 들어가면 이게 L이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리엘, 엘가나 다 L자가 들어가죠. L, 사무엘. 이 L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쉐마라는 그 단어에 이제 수동 분사형이다.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대언자였는지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이러한 소원에 의해서 위대한 그런 아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아이를 거저 쉽게 얻었다면, 별 고통도 당하지 않고 거저 쉽게 얻었다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빚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릴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 이러한 것도 쓸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치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복들을 정말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막고 계신 것입니까? 그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상황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막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로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왜 있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사람과 만나리라 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 100%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제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딜만 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해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건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물론 골방에 있는 기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통곡하는 가운데, 혼이 괴로운 가운데, 원망과 슬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혼을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든지 기도하는 중에든지 또 영적인 그런 지체들과 대화하는 중에든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사인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작정했던 그 마음을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그럼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뭔가를 막고 계시다면,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태도가, 코드가 하나님과 맞기를 기다리시는 중이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